이번 주제는 중국을 막는 최후의 비책, 묘수. 이 묘수가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싼 가격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그럼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 묘수는 뭐냐? 자, 영상을 보시면 그 묘수가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모델 라인업을 대폭 축소하고 공장을 몇 개를 문을 닫고 생산 능력을 감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폭스바겐의 해고하겠다라고 발표한 근로자의 수가 무려 10만 명을 넘고 있어요. 12만 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전체 근로자 수가 한 60만 명 정도 돼요. 향후 수년간 10만 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독일 내 4개의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4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만 명 이상을 진짜 줄이면 자동차 업계 역사상 최대의 숫자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요. 89년 폭스바겐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폭스바겐은 유럽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자 독일의 상징 같은 기업이에요. 직원 수가 65만 7,400명.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 폭스바겐도 있지만 아우디, 포르쉐, 뭐 벤틀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우리가 다 아는 독일 명차 브랜드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국이자 독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스바겐이 대규모 구조조정 무려 10만 명을 해고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게 필요 없이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최근 5년 주가가 마이너스 66%예요. 회사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년간 마이너스 66%의 반등도 없었어요. 쭉 내려가서 쭉. 그러면 폭스바겐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왜겠습니까? 폭스바겐이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고 몰락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결정적인 요인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폭스바겐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역전을 당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작년 중국 내 판매량이 2019년 대비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데 올해 또 거기서 3분의 1이 감소했어요. 3분의 1이 줄었는데 또 3분의 1이 주는 겁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대단히 부진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폭스바겐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폭스바겐 수익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큰 돈을 벌어서 독일 본사에 많은 인력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또 독일식의 후한 복리후생을 챙겨줄 수 있었던 건 중국에서 돈을 잘 벌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 드렸지만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BMW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판매량이 2021년 고점을 찍고 지금 5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빠지는 거 보이죠? 옛날엔 그래도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걸 깨고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 2분기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왔죠. 지금 2016년 7로 내려왔어요. BMW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 역전당했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큰 시장이었는데 이 폭스바겐 기준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중국 판매량이 급격하게 내려왔다는 거죠. 폭스바겐 그룹의 중국 판매량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마이너스 37%가 지금 빠지고 있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폭스바겐 중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당연히 1번은 가격 경쟁이 안 돼요. 내수가 침체됐죠. 중국도 내수 침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중국차 대비 당연히 비쌉니다. 당연히 많이 비싸요. 그러면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약간 올드하고 어른들이 타는 약간 이런 이미지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반면에 중국 차들은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 많이 따라 올라왔죠. 자동차가 무슨 반도체도 아니고 이게 뭐 1나노 2나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뭐 내연기관 차의 성능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차들의 발전은 뭐 고만고만한데 중국 차들은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따라오니까 격차가 주는데 가격 경쟁이 안 돼요.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폭스바겐은 뭐가 약합니까? 전기차 약해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에 60%가 전기차거나 하이브리드 차예요. 당연히 폭스바겐은 가솔린보다는 세지. 내연기관에서 아직도 센데 뭐 시장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 부분만의 강세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열세를 만회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라는 평을 듣냐? 폭스바겐은 지금 퍼펙트 스톰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 경쟁자들의 공세가 너무 세서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럼 미국에서 팔면 되지 않냐? 미국에는 좀 이따 얘기 드렸지만 럼프형이 관세로 떼찌떼찌하고 있죠. 그럼 매력적인 차를 내면 되지 않냐? 전기차를 테슬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길 수 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시장 전체가 또 황해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만 어렵냐? 그럼 또 버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요즘에 중국 자동차들의 해외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들의 수출액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 폭스바겐이 그동안 잘 팔아왔던 남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아니면 뭐 아시아, 뭐 미국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도 전부 중국 자동차들과 이제 싸워야겠죠. 다행히 미국은 중국차들에 대해서 관세 같은 걸로 많이 막고 있지만 다른 데들은 안 그래요. 심지어 폭스바겐의 본고지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폭스바겐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젠 폭스바겐보다 중국차가 더 많이 팔려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차에 밀립니다. 중국 시장에서 밀리는 것도 큰 타격인데 다른 시장에서까지 중국차들에게 이제 밀리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성능 격차가 감소하는데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 수출량은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데 2020년 올해 1200만 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EU 전체 수출량보다 중국 한 나라가 더 많이 수출해요. 대단히 크게 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하는 폭스바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차가 못 들어가는 미국으로 가기에도 이제 관세 부담이 되게 세죠. 연간 관세 부담만 57억 달러, 7조 원 넘게 비용 부담이 든다. 그리고 아우디와 포르쉐 이런 차들은 미국 내 생산 공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높은 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한 우리의 사업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 시장 상황이나 무역 정책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 높은 비용 구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근로자를 줄이고 공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발표했다는 건데 당연히 폭스바겐 직원들은 지금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독일은 이 직원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수출액이 증가할 수 없다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뭔가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폭스바겐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 성장률은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거의 최근에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2023년에 마이너스 0.3%를 찍었고요. 2024년에 마이너스 0.5% 역성장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역성장을 했어요. 2025년에는 역성장이 멈췄습니다. 플러스 0.2%. 3년간 역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전엔 코로나였고 코로나 이후에 거의 멈췄어. 성장이 정지했다. 뭐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있으니까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받고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걸로 그동안 꿀을 빨았는데 러시아하고 서로 떼지떼지 싸우니까 막혔죠. 값싼 에너지가 막혔어요.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블록화 현상이 있죠. 그리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도 안 돼.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이 수출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양싸대기 아닌 쓰리싸대기를 받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은커녕 요즘 반대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독일에 더 많이 수출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2026년 1월에서 5월 기준 중국의 독일 수출이 무려 17%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독일의 중국 수출은 1.5% 늘었어요. 반대, 역습을 받고 있는 거고 글로벌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밀려서 독일 제품들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중국 업체들이 독일을 대신해서 유럽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유럽에 그동안 비싼 가격으로 많이 팔았는데 아니 중국 업체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안 돼. 요즘에는 독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파산하고 있다. 2021년 중반에 비해서 파산하는 개인사업자와 기업 법인이 지금 3배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독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심정지 상태야. 누워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경쟁력을 높이고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AI를 개발해서 차세대 뭐를 만들고 반도체 뭐 1나노를 만들고 뭐 이러면 되죠. 지금 안 되잖아. 물론 수출은 많이 하는데 기술도 높고 하지만 전통 제조업에 가깝기 때문에 뭐가 지금 어려워. 전통 제조업으로 중국하고 붙으려니까 안 돼. 저쪽에 가격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묘수를 내야지. 가만히 앉아서 죽을 거야? 자, 그래서 요즘 나온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야, 저는 이거는 사실 안 된다고 보는데 6월 19일 날 독일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수입금지 이런 거 안 되죠.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럼 자기들도 중국에 수출 못할 텐데. 그런 거 안 됩니다. 독일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30% 이상 낮게 평가된 어느 나라 통화와 경쟁 중이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어느 나라가 통화를 일부러 저평가했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게 아닌데 통화의 가치를 낮춰놨어 인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 통화와 경쟁하려니까 가격 경쟁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85년에 했던 그때 일본과 했던 플라자 합의가 다시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플라자 합의를 꺼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수출품들이 왜 그렇게 가격이 싸냐? 본인들이 보기에, 독일이 보기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중국 국력에 맞지 않게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위안화가 가격이 싸기 때문이야. 위안화가 비싸면 위안화가 만약에 30% 비싸진다. 중국 수출 제품들이 가격이 30% 오르겠죠. 그게 환율이니까. 국력에 맞지 않게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이 뭐 중국 제품의 수출을 막아라? 그거 어렵죠. 본인들도 수출하는데 관세 매겨 이거 어렵죠. 트럼프가 관세 매기려고 했다가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환율을 강세로 만들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어렵게 관세 부과하냐? 그냥 환율을 그냥 확 그냥 올려버리면 가격 확 두 배 되는 거 아니요? 라는 이런 저렴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독일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 이게 지금 몇 년치입니까? 30년치입니다. 위안화 30년 차트예요. 위안화 환율은 옛날엔 아예 안 움직였고 이때는 말 그대로 뭐 그냥 고정 환율이었고 그 다음부터도 사실상 별 그게 없어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가 없어요. 왜 그냐 하면은 여기는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긴 하는데 그 정해질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매일 오전 9시 반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발표해요. 그리고 발표된 환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은 저런 글로벌 통화들을 다 바스켓을 만든 다음에 그 바스켓에서 적정한 환율을 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걸 시장에서 정하게 해야지. 야 그걸 니들이 정하게 하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뭐 중국 중앙은행이 저게 적절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숫자들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국 2026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놀랍게도 5.0%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어떻게 성장률이 이렇게 일정할 수 있는지 정말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차도 없이 5%, 5.1%, 5.2%, 4.9%, 4.8%, 5.1%, 5%, 5.1%, 5.0%. 야 여기는 뭐 사이클이 없나봐 뭐 그쵸 이게 없고 아주 스무스하게 5자를 딱딱 찍고 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숫자를 믿을 수 있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일정한 거 아니냐 독일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강하게 얘기하는데 정부가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유롭게 태환되지 않는 통화가 사용되며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이 고립되어 있어서 자본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쟁 왜곡에 해당한다. 통화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와서 가격 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경제 왜곡이다. 의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통화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위안화가 의도적으로 약세를 해서 중국이 수출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유럽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의 주장이고. 그래서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과거 플라자 합의 때도 사실은 비슷했죠. 일본이 너무 세니까 경제력이 너무 세니까 엔화 절상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1달러에 242엔을 1달러에 153엔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예요? 거의 40%를 절상을 시켰죠. 90엔을 절상을 시켰으니까 굉장히 절상폭이 높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연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일본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수출하다가 가격이 뭐 한 40% 올라간 거니까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고 이번에 버블이 꺼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플라자 합의 같은 위안화 합의를 하자는 건데 메르츠 총리 얘기를 좀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된 환율은 특정 국가에만 유리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EU의 위안화 압박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미국도 강력한 지지를 보냈더라. 이거는 나의 얘기만 뿐만 아니라 나는 EU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미국하고도 얘기를 해봤어. 그런데 다 나를 지지한다. 위안화의 환율을 절상시키는 게 다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 용어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메르츠 총리 말 어디에도 차이나라는 단어 없습니다. 중국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중국이지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뭐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어쨌건 특정 국가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느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봐도 중국인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올해 초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두 명이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한테 중국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추고 있다. G7의 협력을 강화해라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유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유럽과 미국 모두 특정 국가의 환율에 대해서 합의한 과거가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재팬이라는 뭐 저기 어디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긍정적이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지만 뭐 본인들 입장에서 긍정적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플라자비 같은 거를 뭐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게 독일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유럽 지도자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왼쪽에 있는 게 EU의 대중무역적자 표입니다. EU가 중국하고의 무역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중국의 물품들이 EU에서 수출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국 제조업체들이 어렵죠. 폭스바겐 봐요. 독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지금 10만 명을 해고하고 공장 4개를 문을 닫겠대. 그게 지금 EU의 어떤 제조업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가 러스트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가 온다고 다 느끼는 거죠. 유럽 지도자들이. 대중무역의 적자 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5년 이후의 대중무역 적자는 사상 최고치인 3,599억 유로에 달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사상 최초인데 사상 최초로 독일을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이 대중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단 한 나라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화날만 하네. 물론 자기들이 싼 거 써서 좋은 거긴 하지 자기들이 싸게 수입해놓고 왜 그러냐 그럼 생각은 하지만 어쨌건 모든 나라가 다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2026년에는 그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4천억 유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럼 무역적자 폭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EU 집행위원장 독일 출신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5년 중국의 EU 수출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폰데라이언, 이 누나가 이렇게 있어요. 현재와 같은 무역구조는 용납할 수 없고 유럽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ECB 총재,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제2의 플라자비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요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죠. 대화를 통해서 하여튼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 지도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22 총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IMF 연구 결과 물가 상승률 반영지 위안화는 16%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16% 정도 절상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들리긴 하죠. 어쨌건 평가에 따르면. 그랬더니 프랑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 16% 에이. 위안화는 약 20에서 25% 정도가 저평가돼 있다. 프랑스 전략계획 고등위원회 얘긴데요. 15% 아닌 것 같아. 한 이왕 할 거 한 25%? 이 정도 저평가돼 있어서 중국이 비용 우위가 중국이 싼 게 이것 때문이 아니냐. 25%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번에 EU에서 나오는 말은 25% 아 이왕 하는 거 한 30, 40. 아니 중국 제품이 이 유럽산 제품보다 30% 정도 지금 저렴하거든요. 30에서 40%. 그러면은 화끈하게 나중에 화끈하게 한 다음에 내려오는 게 낫지 한 40%, 40%면 진짜 플라잡입니다.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유럽인들이 느끼는 중국의 수출 가격이 말이 안 되긴 할 거예요. 이거 보면은 2020년 이후로 중국의 수출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 수출의 물량은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 아까 보여줬지 뭐 1년에 막 40% 는 다음에 엄청나게 늘었는데 가격이 내려가. 가격이 유럽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인데 거기는 지금 전기 어려워 러시아로부터 끊겼으니까 천연자원 들어오는 게 다 올랐어. 석유 올라 가스 올라 뭐 구리 올라 다 올라. 그러니까 물가가 다 오르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뒤에 나오지만 중국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야 우리는 그렇게 전기나 이런 것도 싸게 싸게 하지만 니들이 말이야 러시아하고 싸우고 응? 그동안 원전도 안 짓고 그래갖고 가격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환율 탓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지도자들이 저렇게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위안화 절상을 부르짖고 있어요. 중국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외세의 탄압이다. 환율을 억압의 구실로 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강대국들이 소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오늘날의 중국은 과거의 일본과 다르다. 우리가 만만하냐. 과거 일본처럼 호락호락하게 그걸 하겠냐. 게다가 이거를 아무도 안 해봐서 결과를 잘 모르면 모르겠어요. 플라자 합의 결과를 모두가 봤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인가 30년인가를 맞았잖아요. 휴 해갖고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하겠냐. 어지간해선 중국 정부에게 플라자 합의는 외국의 지배를 상징하는 단어이자 말 그대로 외세의 숙인 결과이자 그로 인해서 일본의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걸 하겠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중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환율 덕분이 아니다. 그동안 중국은 투자도 많이 했어. 우린 시장도 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 치열하게 경쟁도 해. 자, 이런 것에서 경쟁력이 나오는 거지 조작된 환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게다가 유럽, 니들은 문제가 중국의 환율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니들 자체가 문제야. 니들은 그동안 투자도 안 했어. 산업 고도화도 안 했어. 빅테크가 있냐 니네가 뭐가 있냐. 뭐 제대로 된 SS 기업이 하나 있냐, 뭐 AI가 있냐. 구조적 문제도 그대로야. 근데 러시아도 끊겼어. 그러니까 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심에 가득 찬 불평불만 토하는 거 아니냐. 아니 기존에 니들이 러시아하고 잘 지내고 하지 러시아도 버리고 그렇다고 새로운 거 한 것도 아니고 에너지 대안을 찾은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비싸다고 당연히 비싸지 니들이 대안을 못 찾았으니까 아니 원전을 짓던지 해야지 탈원전 하겠다고 그러고 막 하다가 지금 비싸고 뭐 안 돼 그거는 너네들이 그동안 에너지나 아니면 이런 데서 문제를 키워온 거 아니냐 경쟁력을 잃어놓고 중국 탓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돈을 못 벌면 쓰지나 말던지 복지 다 올리고 소비 다 하고 가격은 다 올리고 GDP는 쭉쭉 올려놓고 자기들이 팡팡 써놓고 왜 남 탓을 하냐. 높은 소비와 낮은 저축이 최대 원이다.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니들이 비싸게 많이 쓰는 거지. 적게 써 그러면 적게 쓰면 되지. 라고 이제 항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중국 제품이 잘 나가는 건 위안화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무역 우위를 확보할 필요도 없다. 유럽 제품 꼬락서니를 보니 뭐 우리가 평가절하 할 필요도 없어. 경쟁이 안 됐는데. 그리고 그러할 의도도 없어. 공평하게 경쟁을 해도 니들이 어차피 박살이 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중국이 하는 건 최근에 위안화는 좀 절상기조다. 여기서 여기. 물론 그렇게 크게 절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하여튼 박스권 내에서는 좀 절상기조다. 좀 우리는 좀 세지고 있어. 근데 그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또 얘기도 합니다. 위안화가 만에 하나 절상을 한다고 해. 그런다고 니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요. 야 너희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없어. 제조업에서 밀리고 비트코인에서 밀리고 AI에서 밀려. 위안화 절상을 하면 수혜를 유럽이 볼까 아니면 다른 나라가 볼까? 미국이나 코레아나 뭐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이 이득을 봐서 너희한테 수출하지 않겠니? 그럼 니들 물건 가격만 올라간다. 가격만 올라가요. 지금까지 저렴한 중국산 써갖고 지금 뭐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물가도 낮고 말이야. 많은 걸 소비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 가격 올라봐라. 너희 물가 올라가고 야 너희 정도의 구매력으로 그 높은 가격 하면 되겠냐. 수혜를 너네가 보진 않을 거야. 한국은 볼 것 같네요. 네 뭐 절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네. 두 분께서 싸우는 게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니까 천천히 대화를 통해서 조금 절상해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유럽이야 니네들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하는 거 보면 되게 극딜을 많이 하는데 웃겨서 갖고 왔는데 야 유럽아 너희는 공장 하나 짓는데 10년 걸린다며 건설 허가 발급에 중국은 40일인데 독일은 200일이요. 그래갖고 뭐가 되겠냐. 야 니들은 약 하나 만드는데 출시 하나가 10년이요. 중국에서 신약은 팍팍 나오는데 니들은 뭐 하나 한다 그러면 그냥 느리느리 뭐 설치하라 그러면 느리느리 뭐 통화하라 느리느리 규제가 산이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리고 말이야 니들 잘 나갈 때 투자 좀 하지 그랬냐. 중국은 그동안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 물론 정부에서 그렇지만 니들도 그럼 정부 가든가 중국은 그동안 투자도 많이 했고 철강 배터리 분야 뭐 이런 거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에너지 이런 것도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저렴하게 쓰는데 아니면 너희들도 러시아에서 받든가 자기들이 안 받아놓고 올라간다고 가격 비싸다가 뭐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투자와 긴밀하게 통합된 공급망 중국은 중동에서도 받고 이런 것도 받고 러시아 것도 받고 다 받죠? 미국 것도 받고 신기해. 그런 거 신기해. 하여튼 뭐 이 나라 저 나라 정치적인 거 따지지 않고 싸다 그러면 다 갖다 쓰는데 니들은 이런 것도 못 쓰고 러시아 것도 못 쓰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긴밀하게 통합된 공급망 희한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급망을 나눈 덕분에 우리는 못 사는 게 있는데 중국은 다 사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공급망을 나누는지는 좀 신기하긴 해요. 아니 그러고 보면 또 인도나 중국이 수혜를 많이 봐요. 이란이 그거 어디로 수출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어디로 수출하고 북한이 왜 수혜를 본다고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럼프 형이 열심히 떼찌떼찌 해갖고 동맹국만 쌍코피가 아니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맥킨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산 제품이 밀리는 게 꼭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닐 수 있다. 유럽산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고 물론 환율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지만 큰 요인이 아닐 수도 있고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에서 유럽은 중국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사용한다. 중국은 저렴한 에너지,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하는데 이미 여기서 비용 격차 중에 약 30%가 여기서 나온다. 물론 뭐 유럽은 뭐 친환경 무역 관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높은 규제를 만족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옥죄한 것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투자도 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플라자비를 해도 유럽이 이득을 볼지는 좀 미스인 것 같다. 위안화가 25% 절상되더라도 경쟁 우위가 일정 부분 유지될 것 같다. 유럽 내부에서도 유로 지역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세 둔화, 투자 부진, 높은 에너지 가격 이런 거기 때문에 유럽이 뭐 그렇게 이득을 보겠냐? 물론 코리아는 좀 볼 것 같으니까 조금은 뭐 절상을 하는 게 괜찮아 아닙니다. 예예. 그렇고요. 그리고 유럽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도 1월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아래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좋은 말 할 때 절상해라. 아니면 우리가 절상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심지어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향후 중국이 위안화 가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경우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미국은 툭 하면은 환율 조작국 또는 환율 조작국 뭐 감시국 뭐 이런 데 넣어요. 그래서 이게 막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럼프형이라는 데 있죠. 관세 100%라는 상상 속에 있는 수치도 그냥 발표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위안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 절상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아직은 저 이란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 주식 이 상업화하는데 좀 바쁘시기 때문에 아직은 정신을 되게 안 쓰시는데 물론 이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꼭 중국만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발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발표가 대규모 무역 흑자와 상당한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보이는 국가들을 관찰 대상국에 추가하겠다. 항상 하는 얘기긴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국가들은 인위적인 통화 약세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규모 무역 흑자, 상당한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시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예시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도 있네. 야, 독일은 뭐냐. 여기 유로 아닌가? 하여튼 뭐 이런 데들이 미국 재무부의 면밀한 관찰 대상이라고 콕 집어주셨어요. 근데 미국 형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개입해서 절하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억울해. 아니 좀 낮춰줘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 좀 미국 형들이 수합 좀 해주고 통화 수합 좀 해주고 하면 내려갈 텐데 자기들이 그거 안 해주고 말이야. 이건 우리는 이거에서 이게 아니에요. 자꾸 미국 형들이 그 주식 팔고 나가니까 팔고 나가지 못하게 하든가 그거 막아줘. 그 막아주면 되잖아요. 막아주고 통합 수합도 해주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 좀 늦춰주고 달러 나가는 거. 그럼 이제 우리도 좀 원화 절상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게 도와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아까 일본도 나왔잖아요. 일본 요즘에 엔화 약세 엄청난데요. 걔네 그러면은 떼치떼치 좀 해줘봐요. 나오는 말에 따르면 좀 봐준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봐줍니까? 아 걔는 어쩔 수 없다. 거기는 미국이 봐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진 않아. 뭐 금리 격차와 일본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이다. 걔들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일부러 불구덩이로 가는 것 같진 않으니까 뭐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봐주는 것 같아요. 봐주고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위안화 절하, 위안화가 지금 약세 아니면은 인위적인 절상, 인위적인 환율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처럼 중국이 유럽에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지금 미국 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무역 흑자 폭이 점점 크게 늘면 결국에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